주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또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치유하십니다. 저희들이 착하건 악하건 간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저녁 주님 저희들 모아주셔서 저희들 손에 생명의 말씀을 펴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또다시 한 번 더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인격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움의 사랑이 저희들의 유전자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세포에 쳐져 있는 어두운 커튼을 열어주시고 밝은 햇빛처럼 생명처럼 저희들 세포에 들어와 주셔서 저희들의 병든 유전자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이 어떤 에게는 우리가 용서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우리 건강 회복에 중요한가. 오늘 어떤 분과 면담을 하는데 정말 자기는 너무나 잘해줬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꼭 배반을 당한 그런 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쩌니가 이 얘기를 듣고 방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가슴이 이렇게 턱 트이는 것이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할 줄 알고 할 줄 모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있건 신앙이 없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말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내가 무언가가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스트레스로부터 이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에너지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는 사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 또 무슨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필요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망의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내 기도 온통 전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필요 없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정말 내 필요성을 느끼고 이 필요성을 정말 하나님께 고할 때 그것이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럼 제가 쭉 오늘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을 가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 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그 참 좋지 않습니다. 참 공무원이면 청렴결백하게, 학자면은 정말 곧게 이렇게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살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이 또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적당히 뭐 다 알아서 그렇게 뭐 다 이렇게 가는 대로 넘어가면 된다. 아예 바른 사람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고 바로 사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곧바른 사람은 곧바로 사는 게 나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받더라도. 그런데 많이 다쳐요. 그래서 병나는 사람들이 보면요. 여러분, 병이 나서 이 뉴스타트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뭐예요? 다 참 착한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떻게 해요? 참 올바르게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병이 나신 분들이 이 뉴스타트에 오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착하신 분들이 병이 드니까 뉴스타트를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착하다, 안 정직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봐봐, 이상구 박사가 와서 세미나를 한다는데 가봐.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대꾸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이 박사 하는 얘기 그 뻔한 거 아니야? 그거 뭐, 자, 음식 나쁜 거 먹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건강식해라, 또요. 운동해라, 또 뭐예요? 물 마시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햇빛? 그 다음에 뭐, 절제하라. 너무 과식하지 말고, 또 뭐예요? 맑은 공기 마시라. 그 다음에 휴식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야, 그거 안 하면, 그거 하고 병 못 날 사람 어딨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하고 병 났는데 가야지. 그래요. 반응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그렇죠. 다 하면은 그 당연하다. 그거는 병 낫는 거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삼겹살도 먹고 술도 좀 마시고 뭐예요? 담배도 계속 피면서 신경질도 내가면서 병이 낫는 방법을 얘기한다면 가겠는데, 올바르게 살아라 하면서 그거 뭐 그야 당연한 일 아니냐 얘기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한 길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병이 나는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병이 나는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생활을 바꾸지 않은 채로 무엇을 먹는다면, 무엇을 한다면 병 낫는 그런 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하는 데는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비정직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것을 인정하시고 오셨습니다. 여기 오셔봐야 제가 뭐 좋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뭐가 어디에 좋으니 뭘 먹어보십시오. 이런 얘기 제가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참 여러분, 현대의학을 갖다가 우리가 임상의학이라고 합니다. 임상의학. 임상의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자 무슨 임자예요? 임한다. 어디에 임해요? 상자 무슨 상자예요? 예, 침상이라고, 병상이라고 하는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임할 때 시작하는 의학을 임상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의학은 환자가 병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환자가 병상을 떠나버려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상에, 환자가 병상에 도달할 때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하는 게 뭡니까? 생활이죠, 생활. 그리고 병상을 떠나서 하는 것도 뭐예요?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병이 나서 드디어 병상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임상의학은 병상에다 환자를 눕혀놓고서는 치료하다가 어떻게 해요? 병상을 떠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의학은 임상의학이 아니라 무슨 의학입니까? 생활의학이다. 이 말은 생활의학.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활의학입니다. 병을 치료해봐야 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병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생활 속에 있습니다. 생활 속에. 그래서 뉴스타트는 무엇을 치료하자고 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해봐야 그것은 결국 임상의학밖에 안 되고 무엇을 치료하는 거예요? 뉴스타트는 생활을 치료하는 겁니다. 생활을. 네. 생활을 치료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잘 다쳐요. 잘 다치는데 제가 이런 환자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남익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간에 암 덩어리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4cm짜리, 3cm짜리, 뭐 1cm짜리 세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 무슨 치료를 해도 이제는 도대체 가망이 없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방사선 치료도 할 수도 없고 무슨 뭐 색전술도 할 수도 없고 뭐 수술도 안 되고 뭐 가망 없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뭐 3개월 내지 6개월이다 이런 선고를 받고서는 이 우리 프로그램에 왔어요. 왔는데 강의를 딱 듣고 보니까 자기가 왜 암이 생겼는지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고다요. 굉장히 고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뭐 허가를 받을 구청, 시청, 뭐 동사무소 이제 이렇게 댕기는 데가 많대요. 그러면 꼭 뭡니까? 이 정식으로 안 해주고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을 찔러주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고함을 쳐요, 그냥. 싸워!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병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병난 이유가 확실해. 확실해요. 그래서 강의를 가만 듣다 보니까 자기는 병 낫기가 글렀어. 왜요? 그 사람 정남익 씨 말대로 하면은 성질이 더러워서.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박사님 저는 병 낫기 걸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성질이 더러워서요. 그래서 어떻게 더러운지 좀 들어봅시다. 그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니까 성질이 더러운 성질이 어떻게 아니에요. 성질이 어떤 성질이에요? 아주 고든 정직한 성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성질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성질을 더럽다고 판단하는 것도 더럽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더럽습니까? 그게 아주 고든 성질이고 올바른 성질이죠. 그렇잖아요. 좋은 거는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정 선생님. 대한민국에 정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왜 그걸 더러운 성질이라고? 그거 참 좋은 성질입니다. 근데 이 성질 가지고 병 났는데 뭐 좋은 성질입니까? 그래요. 하여튼 좋은 성질입니다. 더러운 거는 뭐냐고 하면은, 성질이 더러운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양반이 쌍놈을 어떻게 해요? 괄시하면 그는 양반이 아니다 그랬어요. 진짜 양반은 쌍놈을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쌍놈을 도와주는 양반이 그게 진짜 양반이다. 근데 마음이 고든 사람들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 안 고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꼬부러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쌍놈이 양반이 쌍놈을 멸시하면 그거는 양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이 되려면은 어떤 양반이 돼야 돼요? 진짜 양반이 돼야 돼. 예. 이 진짜 양반이 되는 법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불의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적하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들으면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어떤 것들을 지적할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그 지적을 자꾸 비판을 하는 것이 지적하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는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적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하면은 그때 내가 잘못을 지적도 했지만은 내 마음이 아주 흐뭇한 이런 지적을 해야 돼요. 내가 옳기 때문에 틀린 상대방을 비판해버리면은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합니다. 내가 비판을 해버리면 반드시 비판 후에 내가 조용히 비판을 어떻게 해요? 다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저도 그런 경우를,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 있어요. 느긋하면서도 급하고, 급하면서도 느긋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결정을 굉장히 급하게 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을 참지를 못하고 그냥 쫙 직선적으로 해버린 수도 많아요. 근데 그래 놓으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그게 아닌데. 내가 조금 더 참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내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안 그래야 될 것을. 예. 특히 여러분이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 비판을 삼가야 됩니다. 비판. 비판을 삼가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지적은 어떻게 해요? 지적은 해야 돼요. 예. 이런 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고 지적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좋지,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지를 서로 알아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양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두려워서 지적도 못하면 이게 곤란합니다. 지적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상당히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동정하고 서로 다정하게 하고 이런 대화도 항상 그런 식의 대화를 하고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서로 얼마나 똑똑한가 자랑하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이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대화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고 막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남자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어떤 집을 찾아가는데 가만 여자가 눈치를 보니까 남자가 길을 잃었어. 이때 여러분, 이때 이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예요? 남자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여자로부터 비판받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여자로부터 자기의 부족한 점을 지적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남자로서는 아주 그냥 아주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다 이거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남자가 길을 잃었어. 그럼 이제 여자가 옆에서 있다가 당신 또 길을 잃었어? 당신 말이야 참나. 이래버리면 남자는 남자는 뭐까지 떨어지는지 아세요? 성기능까지 떨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왕초 쓴 놈 사슴이 어떻게 해요? 도전자한테 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날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면에서든지 결혼 생활에서 우세하면은 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게 그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웬만큼 이 인격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남자를 어떻게 해요? 그 남자를 위축시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아내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남자를 정말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당신 또 길 잃었어? 이제 이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김 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자가 싫어하는 거. 그런 경우에. 여자는 남자가 지금 길을 잃어서 길 찾는다고 애를 쓰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가지고 여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 저 사람한테 좀 물어봐. 남자는 아주 싫어합니다. 아시겠어요? 여자는 전혀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당신이 길을 잃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물어보고 쉽게 찾아가자. 이런 뜻인데 남자는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당신은 쪼다니까 저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 아주 물어보라고 싫어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남자가 틀렸다고 하는 것도 지적도 할 뿐더러 예? 자존심도 안 상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스팀이 딱 되고요. 스팀이 딱 되고 이 집은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마다 그렇게 길을 잃는데 글쎄. 박수. 그 누구누구도 찾다가 못 찾았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침이 어떻게 해요? 딱, 이 집은 참 찾기 힘든 집으로 유명해. 이러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아, 입장이 서죠. 아, 참 힘들어. 다 이렇게. 그제서야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유스럽게 인정하는 게 남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남자를 잘 다뤄야 남자가 힘을 계속 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남자는 여자가 목숨을 만들어버리면 힘 확 빠집니다.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이, 예. 마누라 잘못 얻어가지고 그냥, 예? 이거 그냥, 비판을 자꾸 받아버리면은, 남자가, 예.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하면 이게 영국의 속담입니다. 영국의 속담. 스웨덴의 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국인 것 같아요. 제가 틀린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과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앵글로삭슨 민족이 세계를 어떻게 해요?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클린턴도 앵글로삭슨이고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도 영국 거였고 뭐 하여튼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이 영국 남자들이 통치력이 강해요. 통치력이. 예. 통치력이 강합니다. 그 이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국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축구니 이런 스포츠 뭐 골프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영국제예요. 이 사람들 참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의 정신이 뭐예요? 영국 남자들의 그 기본 정신이 무슨 정신을 그래요? 그거를 기사도라 그럽니다. 기사도. 나이트쉽. 기사도.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옛날부터 싸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싸움할 때도 무엇으로 하는 거죠? 뭐 뿌리면서 하는 겁니다. 말 타고 탁 나와 어떻게 해요?
아주 다 무슨 규칙을 세워놓고 정식으로 싸웁니다. 그렇죠? 그는 그 사회가 규칙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싸울 때 꺼지면 어떻게 해요? 딱 규칙을 세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못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싸웠다 하면 뭐요?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와! 뭐 멋이 어디서 멋이? 그 이 친구들 뭐 싸우는 것까지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 이런 걸 이제 기사도라고 합니다. 기사도. 그렇죠? 기사. 근데 기사도가 최근에 변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젠틀맨십, 신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쫙 사회에 쫙 깊이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거고, 예? 민주주의를 해도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벌써 싸우는 것도, 전쟁도 탁, 이렇게 비겁하게 안 해. 그렇죠? 탁, 해서 승부를 확실히 가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승부를 가려도 착 규칙을 지켜서 멋있게 이겨야 그게 이기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요, 아주 앵글로사슨 못지않은 민족이 될 뻔했습니다. 왜요? 예? 예, 화랑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김일신 장군이 그때 신라시대 말이죠. 그게 기사도거든요. 화랑 정신. 이게 착 계승돼서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는 뭡니까? 좀 잘 나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눌러서 때려 부셔버리니까 화랑도 정신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영국 남자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영국 여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영국 여자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영국 여자들처럼 똑똑한 여자들 없어요. 저는 영국 가서요. 와, 다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여자들이 더듬한 나라가 더듬한 나라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여자가 똑똑한 나라가 그게 강국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한국도 여자들이 자꾸 똑똑해지니까 좀 나라가 돼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깩소리 못할 때는, 암탉이 울면 뭐 어쩐다 해서 할 때는 나라가 형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직장 생활도 하고 똑똑해지니까 이 나라 확실히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랍 뭐 민족들 뭐예요? 뭐 여자 이렇게 푹 둘러 씌워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발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 여자의 위치에 따라서 나라의 그 위치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 여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주 그냥 제가 영국 가서 이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다 똑똑해요. 영국 말부터 그냥 막 굉장합니다. 근데 영국에 이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자들은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승진을, 오늘 승진 발표가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디오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해고가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국 여자들은 꼭 집에서 두 가지 파티를 준비한대요. 승진 축하 파티하고 어떻게 해요? 해고 축하 파티를. 그래서 해고가 돼서 오면은 어떻게 하면 남자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축되지 않게 북돋아 줄 것이냐. 그걸 아이디어를 딱 그 준비도 해놓은대요. 우린 뭡니까? 쫓겨나기만 해봐라. 근데 사실은 해고됐을 때 그 경우를 더 어떻게 해요? 생각해서 준비를 한대요. 그게 여자들의 그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속담이 어떤 속담이냐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얘기예요. 어떤 바보 남자가 아주 현명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바보 남자가 이제 유산 받은 게 좀 있어가지고 맨날 그거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뭐밖에 안 남았어요? 소 한 마리가 남았어. 근데 장날에 어떻게 해요? 소를 팔아가지고 뭘 이제 좀 이렇게 사오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 남편이. 근데 이 여자가 이 남편을 보내면 꼭 바보짓을 해올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여자가 나서지를 않고 남편을 시켜. 그래서 남편이 소를 끌고 가다가 누굴 만나서요? 당나귀를 끌고 오는 사람 만나서 소하고 어떻게 해요? 당나귀하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좋다고 바꿔줬어. 그 다음에 뭘 하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염소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개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바꿨어요? 예, 토끼하고 바꾸고, 닭하고 바꾸고, 예, 그 다음에 오리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새하고 바꿔가지고 나중에 결국 썩은 사과하고 바꿨어. 사과도 옳은 사과도 아닌가 하고 바꿨어. 바꿀 때마다 이 남자는 뭐예요? 아, 잘 바꿨다. 수지 맞았다 했는데 결국 소가 뭐가 됐어요? 썩은 사과가 됐어요. 이걸 이제 친구들이 본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오늘은 이 마누라가 아무리 현명한 마누라라도 틀림없이 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이제 쫓겨났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오늘 쫓겨났다. 너는 오늘 돌아가봐라. 너 마누라가 틀림없이 쫓아낼 거다. 그랬더니 이 바보가 말입니다. 이 쪼다가 의기양양 해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니야. 내가 이 썩은 사과를 들고 가면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잘했다. 자신만만해.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말입니다. 의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너가 마누라가 안 쫓아낸다면은 우리가 소 다섯 마리 값을 주겠다 말이야.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바보가 하 틀림없다 이거야 우리 마누라.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 웃으면서 구경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친구들은 뭐 전혀 뭐 틀림없이 이제 쫓겨났다. 딱 가서 이제 문을 똑똑 두드렸어. 그래서 마누라 부인이 문을 열었어. 여보, 내가 소를 가져가서 이것을 바꿔왔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어머, 당신 정말 잘했어. 그래가지고 소 다섯 마리를 받았대요, 그새. 여러분,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비참한 것이 여자가 뭡니까? 예, 깔보는 거. 그다음에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자가요, 어머머. 하면 남자는 흘러요. 예. 예. 어제는 우리 남편이 부인한테 어떻게 해주나 했잖아요. 그렇죠? 예. 단감 한 개가 그게 어떻게 해요? 뿅가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이 인생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부인이 어머 해주면은 남자는 세상에서 최고지요. 이렇게 될 때 티인파구도 강해지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 내 자존심을 조금만 죽이면은 어떻게 해요? 죽여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면은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활을 사는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남편이 길을 잃었을 때도 가능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런 지혜가 착 와서 아주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어때요? 이건 지혜가 와서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 이 반짝이 살맛을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반짝이 없으면 살맛이 없어집니다. 이 반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짝이 없으면 맨날 불평하다 불리다 봐요. 당신은 뭐 어쩌고 뭐 어떤 누구네 남편은 어쩌고 이러면 남자 기만 다 죽여놓고 남자 성욕 감퇴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뭐, 또 밤에 잘 하느니 못 하느니 또 이래서 하면, 예.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한테는 잘 못 해요. 왜?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못한 형편없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바람피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똑똑한 여자들은 조심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똑똑하다고 생각돼. 뉴스타트는 똑똑한 여자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남편이 이제 바람피면 이제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 꽉 쌓이면 이제 내가 병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불행해지고 나는 병나고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풍지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존심만 조금 죽여서 사랑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해놓으면은 아주 이게 윤활유가 되고, 그렇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에이, 자존심 죽이기. 예. 그래서 정말 조금 다정하게, 그렇죠? 이 다정다감하게. 그래서 참 다정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정. 우리 한국 사회 지금 뭐예요? 다정의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정한다 하는 거. 우리 한국 사회는 핏대가 어떻게 해요? 다정보다 뭐예요? 핏대가 판을 치고 있는 사회예요. 핏대를 내야 돼. 우선 핏대를 내놓고 봐야 돼. 그렇죠? 핏대 안 내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이 꽉 들어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는 핏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정남익 씨가 제가 무슨 말을 해드렸나고 하면요. 정남익 씨 참 훌륭하십니다. 참 정념 결백하시고 성질이 곧아서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 선생님이 같은 분 한국에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만큼 고든 사람이냐 하면요. 그래서 이제 간이 나쁘니까 그 유명한 간박사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간박사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예약하라고 연락하니까 한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아,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아, 6개월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박사님을 보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 어느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가 야 내가 그분하고 이렇게 좀 잘 아니까 금방 해줄 수 있어. 일주일 만에 해줄 수 있어. 그래도 이 정남익 씨는 그걸 거부한 사람이에요. 왜 거부했겠어요? 자기가 새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또 늦어진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결백한 사람. 그러니 딴 사람 안 결백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빗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결백할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게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백치고 누가 제일 결백해요? 네? 결백한 존재가 있다면 누가 제일 결백합니까?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결백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결백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전부 뭐예요? 거짓말하고 안 결백하게 사는 거 보면 화덕증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때려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정남익 시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욕을 퍼붓고 때려 어떻게 해요?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에게도 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상에 가장 결백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이 악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양반은 쌍놈을 멸시하는 양반이 아니라 쌍놈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참 가난해서 살기도 참 힘들겠다. 이렇게 되는 양반이 많은 사회라야 그 양반 사회가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쌍놈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양반이 많이 사는 사회는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청렴 결백할지라도 내 청렴 결백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어때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미워해야만 정령 결백한 걸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 옳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우선은 내 자신부터도 정령 결백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는데 그 다음번에 그 정령 결백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동정해야 되고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남익 선생님 정 선생님께서 정말 옳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 선생님은 이때까지 옳게 살라고 노력하다가 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옳게 정남익 씨 차원에서만 인간적으로 옳게 살라고 살았지 영적으로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남익 씨는 무슨 차원에서는 옳게 살았습니까? 도덕적 차원에서는 옳게 살았습니다. 인간적 차원에서는 옳게 살았어요.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는 그것은 아직도 옳지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적인 차원에, 도덕적 차원에서는 나쁜 사람, 틀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틀렸다고 비판해도 하등 도덕적으로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나쁠 게 없다고 해서 마음 놓고 비판하는 수가 있다면 그러다가 내가 다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셔서 진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내가 옳지 않은 사람을 비판해서 내 생명에 손상이 간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 주세요. 결국은 내 생명, 내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이 제가 오늘 어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는데 참 밉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잘 잊혀지지 않는다. 근데 그럴수록 내 생명에 해롭습니다. 그렇죠? 내 생명에 해로워요. 그런데 내 생명에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미운 마음이 잘 가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도덕적인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도덕 이상의 차원에 가서 끝이 나야 됩니다. 도덕 차원에서 끝이 나면은 그것은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적으로는 불완전합니다.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비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해가지고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네가 아무리 옳더라도 너에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이면 단 줄로 착각하는데 도덕 가지고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도덕만 가지고 살았다가는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억울하게 내 생명에 손상이 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 이상의 영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리 차원에서 종교를 봐야지 도덕적 차원에서 종교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손해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면 나중에 억울해집니다. 저것들은 도덕질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도덕질 한 일도 없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럼 결국 도덕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적 차원에 올라가면은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거든요. 절대적인 행복, 주관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행복의 기준을 자꾸 객관적인 데 두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남보기에는 좋아도 정말 실속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보기에 그럴듯 하면은 행복한 줄로 착각하고 있고 또 내가 실제로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남보기에 너무 가난해서 불행한 것 같으면 내가 불행한 걸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저쪽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이러한 혼동 속에서 지금 이 하나의 의식의 혼동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대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 앞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정말 올바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길을 가셔야 돼요. 자꾸 혼동 속에 가시면은 내가 행복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렇죠. 불행한 건지 이게 나중에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보기에 내가 불행해 보일지라도 나는 뭐예요? 이것으로서 만족한다. 주관이 확립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래서 나의 그 인생관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그럼 인생관이 분명하게 서려면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별로 안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해지면은 인생관의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 있고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에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장 안 중요한 돈이 어떻게 해요? 최고로 중요한 걸로 착각하고 살면 결과가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뭐예요? 예? 돈 아무리 있어도 생명 이러면 그건 끝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예.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 이제 뉴스타트에서 배운 거 이제 복습합시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죠? 아이고. 예, 네, 생명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예요. 생명체라고 하는 구조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이 에너지 중에 에너지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더라. 예. 예. 그러면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면은 결국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인 것이 확실해지죠. 그렇죠. 예. 돈이 없으면 사랑하기도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나 돈이 있을 때 참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볼 만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을 중심. 그래서 명예보다 위신보다 도덕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도덕심을 자랑하고 내 청렴결백성을 자랑하는 도중에 뭐가 없어질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뭡니까? 비정직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뭐가 없어져서? 사랑이 없어졌어. 그래서 도덕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희생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덕은 무엇에만 도움을 줍니까? 위신에만 도움을 줍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도덕성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결국은 사랑을 이룰 때 우리는 생명을 충만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옳다 그러다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틀렸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래서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다 하니까 정남익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박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자기는 안 된대. 그 더러운 놈들 보면 어떻게 해요? 더러워서 안 된대요. 그러면 계속 서울로 돌아가서 들은 놈들 보면 병세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악화될 것이 분명한데 고치기는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치긴 고쳐야 되겠죠. 왜? 지금 이 정남익 씨가 처한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무슨 상태요? 비상상태입니다. 비상상태. 이게 지금 3개월 내지 6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예. 비상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최종으로 드리는데
여기 지금 오신 여러분들 신부전증으로 와서 투석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비상상태입니다. 그냥 투석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 그렇죠? 암 환자 많습니다. 여러분 다 6개월 선고, 3개월 선고. 그렇죠? 받으신 분 많아요. 그렇죠? 비상상태도 이런 비상사태가 없습니다. 비상사태를 대처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비상대책이 서야 돼요. 보통 대책이 서서는 안 됩니다. 보통 대책이 서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비상대책과 보통대책을 나누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보통대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우리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오시기 전까지는 보통대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뭐가 보통대책이었습니까? 보통 다 하는 거. 에? 보통 다 하는 게 뭐예요? 치료. 맞아요. 치료. 그럼 치료가 주로 어떤 겁니까? 보통. 좋은 거 먹는 거. 그 보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보통 대책 속에서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와서 여러분이 드디어 비상대책을 배웠어요. 그러면 좋은 거 먹는 거를 초월한 이제는 무슨 차원의 대책입니까? 무슨 차원의 대책이에요? 예? 예, 생명 차원, 에너지 차원의 대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맨 첫 시간부터. 그렇죠. 이 뉴스타트는 뭐예요? 에너지 의학이다. 이것이 이제 비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에너지 차원은 물질 차원보다는 어떻게 해요? 뭐 좋은 거 먹는 차원보다는 확실히 더 높은 차원이요. 이게 비상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 에너지 차원에서 비상해져야 돼요. 그렇죠? 에너지, 그래, 알겠다, 그러면. 그럼, 그 뭐, 좋은 거는 안 먹고, 에너지 차원은 알겠다. 그러면, 에너지 차원에, 이건 뭐냐면, 서로서로 뭡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눈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서로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차원에. 또 뭐예요? 용서한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예. 그럼 이 정남익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는 뭐 성질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고쳐져요. 그럼 안 고쳐진다고 해서 나는 안 고쳐진다 하고 있으면 그게 비상대책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다. 변호사신데, 변호사신데, 이분도 정남익 씨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뭐, 하여튼 뭐, 비서한테 고함 치고, 예? 자동차, 뭐, 뭡니까? 재판소에 가서 또 고함 치고, 자동차 기사가 말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이 막히면 맨날 기사 보고, 야, 임마, 어떻게, 절로 돌아갔으면 되지. 왜 이 길로 막혀? 그러니까 맨날 빗댑니다. 부인한테도 빗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 전립선암이 걸려서 다 퍼졌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3개월이다. 이 선고를 받고 왔어요. 받고 와서 이분이요, 이분이 다 강의를 듣고 보니까 비상대책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아, 비상대책이. 여러분이 비상대책을 듣고도 실천 안 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비상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 이제 그, 저희들이 그, 하와이에서는 이런 거 할 때 노래책이 있습니다. 노래책. 여러분 노래책. 받았어요? 예. 이 노래책을 우리가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 권 못 드려요. 한 권씩만 딱 드리는데. 근데 이분이 노래책을 만들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다섯 권을 세빈 거 있죠. 네. 그렇게 이것도 무슨 대책이요? 비상대책이요. 네. 비상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상대책에는 소질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제일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비상대책을 세워야 될 비상대책을 세워야지 엉뚱한 엉터리 비상대책 해봐요. 그건 수고만 하고 병은 안 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이다. 야, 이 뉴스타트의 이론이야말로 이건 확실하다 할 때는 비상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분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중요해. 자기는 이때까지 노래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 성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 노래하면 혼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딱 듣고 보니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이게 깊은 산골 옹달샘 하나 부르는 것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 사람이 노래 부릴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노래책을 다섯 권을 세워가지고서는 서울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책을요. 첫째 자동차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응접실에 한 권, 침실에 한 권, 사무실에 한 권 놔놓고 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함 칠 일만 생겼다 하면 깊은 산골 옹달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네. 이거 보통으로는 못하고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비상한 사람. 이거 하려면 뭐를 뛰어넘어야 돼요? 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쑥 썰어서 안 하면 뭐 할 수 없죠, 뭐. 자, 이런 사람이 정말 쑥 썰어서 죽으려면 죽어야죠. 그렇죠. 뭐, 노래하려고 쑥 썰어, 뭐 죽는 게 안 낫나, 노래 안 부르고. 이런 의성이 어디 있습니까? 쑥 하고 싸워야 돼, 쑥. 그러면 쑥이 뭔데? 그렇죠? 이 쑥이 사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뭘 부끄럽냐? 좋다, 부르자. 이래가지고 자동차 안에서도 남산터널 가서 맥히면 어떻게 해요?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둥글게 둥글게. 아, 옛날에는 비대하는 이놈의 길이 왜 이렇게 맥히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활성산소만 생기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노래 한 두 개만 부르면 기분이 완전히 전환돼 계속 나온대요. 그럼 길 더 맥히라 싶대요. 이렇게 이런 비상한 생활을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무슨 치료예요? 생활치료입니다. 생활치료. 내 생활을 치료해야 돼. 생활을. 생활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여튼 화장실에서도 어떻게 해요? 갑돌이와 갑순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지 아세요? 이분이? 솔직히 말해서 그분 사모님은요, 남편이 이렇게 병이 되니까, 아, 다 잘 됐다 싶은 사람입니다. 이제 좀 숨 쉬고 살겠다. 근데 3개월만 좀 참으면 된다. 뭐 재산 정리는 이미 다 뭐요? 해놓은기고, 막, 3개월만 참자. 이봐, 지긋지긋해. 하도 핏대를 내쌓았어. 그러니까, 사모님의 무의식 중에서 어떻게 해요? 뭐, 의식부터도 빨리 어떻게 해요? 빨리 막 장례를 치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무슨 전파를 받아요? 죽으라고 하는 전파를 받고 있으면, 그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를 죽으라고 하는 전파를 보내는데, 죽었으면 하는 전파를 보내는데 살기가 돼요? 힘들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남편이 점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돼가거든요. 이런 남편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같이 어떻게 해요? 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남편이라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때까지 죽기를 바란 거 잘못됐습니다. 아, 진짜 이제는 기도 나은 거예요. 왜? 그 부인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자기가 남편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어떻게 해요? 몰랐어.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가 뭐예요? 인정하기가 싫었으니까 그런 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게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주로 뭐냐면은 인정하기가 싫으면 몰라집니다. 자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미우면 마누라 생일이 잊어버려져요. 그렇죠? 마누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생일이 안 잊어버려지고 다 똑같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생일이야 벌써 몰랐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 부인이 그냥 이런 남편이라면 그래요. 이제는 살맛이 나. 그렇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다시 어떻게 해요? 싹 트기 시작하고 자기한테도 이제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점점 이때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노래를 쑥을 이기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니까 어떤 마음이 남편한테 들어버린지 아십니까? 야, 이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변호사고 돈 잘 벌고 해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잘 사는 결과가 뭐예요? 암 아닙니까? 잘 사는 결과가. 딴 사람 보기에 잘 사는 결과가 암이라. 근데 암에 다 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생명 중심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뭐 중심으로 살았어요? 위신 중심, 또 뭐예요? 돈 중심. 이래서 위신도 딴 사람, 주위 사람들 보기에는 높아졌고, 아, 그 누구누구 변호사, 아, 훌륭하지. 예, 다 이루었습니다. 아, 도덕적으로도 착하지. 예? 그 돈도 어떻게 해요? 다 이루는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노래를 좀 한 며칠 부르고 났더니 야, 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지? 벌써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인생을 살다가 요 며칠이라도 위마 뉴스타트를 갔다 와서 요 며칠이라도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의미 있다.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내일 죽어도 어떻게 해요? 한이 없다. 이게 바로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깨우치는 게 돌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부질없는 삶이었다. 바로 인생은 이거구나.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고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남을 해를 끼치지 않고 되게 즐겁게 사는 거. 이것이 딴 사람의 생명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누구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부인한테 했더니 부인이 여보 당신 죽으면 나는 안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진심으로. 그러면서 부인이 딱 느끼는 게 뭡니까? 이때까지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빨리 좀 끝장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해서 정결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볼 것이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정결치 못하다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정결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정결치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정결케 됩니다. 그렇죠? 내가 부정 정결치도 않은데 그 정결치 않은 것을 모르고 어떻게 정결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여보,
정말 이렇게 산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겠어. 그래서 이분이, 이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당신이 지금 죽으면 내 지금 당신 생각나서 안 되겠어. 당신 살아야 돼. 자, 이러니까 이제 진정코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환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참 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환자 있을 경우는요. 아, 부인이, 아따, 이놈의 남편 빨리 죽어서 속 시원하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인에게 뭡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켰지만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당신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겠다. 할 때 부인의 간호는 더욱더 뭐예요? 진실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진실해져요. 그 속에서 생명의 싹이 다시, 여러분. 다시 오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비상대책인데 이게 비상대책 아시겠어요? 비상대책이에요. 어? 남편이 아프면 뭐 계속 우리 한국 남편들은 자꾸 이래요. 자꾸 뭐 가져와. 나는 아픈 사람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계속 부인을 위로하고 부인 피곤한 줄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병 간호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참 이것은 뭐예요? 보람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아팠던 시기가 병 투병 시기가 정말 의미 있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병이 진짜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비상한 겁니다. 보통은 뭐예요? 환자니까 그래도 옛날에 우리 위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왔어요. 간암에 걸리신 분인데 왔어요. 부인하고 이제 이렇게 한 둥그런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멀리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부인을 보고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간암 환자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했나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여기서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데 니는 왜 이렇게 맛있게 못하노? 이랬대요. 그래서 뻔할 뻔자더라고요. 그럼 부인이 남편이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예. 예. 뻔하죠 뭐. 지긋지긋하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탁 듣고 나더니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부인 손을 잡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예? 잘못했다 하면서 결혼식을 다시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 주례를 하고 주례를 하고 결혼식을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세상가를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뭡니까?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이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되겠다. 이래고 그때부터는 그분이 그렇게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왜? 이때까지는 뭐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여생을 보내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도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3개월째 가니까 혈색이 어떻게 해요? 벌게졌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턱 나타나니까 병원에서 깜짝 놀란 거죠. 검사 쫙 해보니까요. 확 퍼져있던 암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깨끗이 없어졌어요. 3개월 만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3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깨끗이 없어진 거예요. 이 비상대책을 세워서 이 비상대책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남익 씨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남익 씨는 그래요. 박사님 저는 그래도 성질 못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직하지 못한 놈들을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왜? 인간이 뭐 인간이 혼자서 안 되는 건 누가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못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니까 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 아, 그래서 이분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그렇습니다. 정남익 선생님은 지금 아주 극심한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를 느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기도의 격식 차릴 필요 없습니다. 꾸러앉지 않아도 되고, 눈 안 감아도 되고, 정남희 선생님 화장실에 가서 똥 물 때도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막 어디서나 만나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화장실에서라고 안 찾아오시는 분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후에 탁 찾아서 확인하실 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변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참 기쁘게 살았어요. 아, 이제는 뭐, 그때까지는 직원들이 뭐 좀 못하는 것은 뭐 에어컨이 말이야 뭐 이 모양을 해놓고 뭐 돈을 이렇게 받는다는 놈 맨날 그런 사람이 그게 딱 없어졌어요. 아,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3개월 후에 고대병원에 갔어요. 고대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이 간암이 세 덩어리 있던 게 세 개가 다 싹 없어져 버린 거 있죠. 싹 없어져. 그래서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MBC 텔레비전에 나온 일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문화방송에 나온 일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뉴스타트를 회고해 볼 때, 뉴스타트는 대개 다 비상대책을 세워야 될 분이어서 비상사태에 계신 분들입니다. 대개 다 그렇죠. 비상대책을 세워서 비상하게 사셔야 돼요. 비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래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비상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첫째 어떻게 해요? 첫째 한번 해보세요. 첫째 기쁘게. 둘째 어떻게 해요? 예? 의미 있게 아름답게. 맞아요. 예. 예. 그럼요. 기쁘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그러면서 무엇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비상사태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 그게 정상적이라 해야 되는데. 하도 그렇게 안 하고 살아놨더니 어떻게 해요? 비상사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비상대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같은 비상대책입니다. 노래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 운동이 안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운동이 안 일어나면 이 나라는 환자투성이가 돼버려요. 세계에서 수치스러운 나라가 됩니다. 환자로 인해서. 아주, 여러분 보면은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다른 애매한 사람들이 병 안 든다고 어떻게 장담하는 사회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병 안 들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다 정말, 정말 마음도 곱고 생활도 바르게 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들으시거든요. 그러니 딴 사람도 병 안 든다고 하는 거 보장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비상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 비상대책을 한 것이 무슨 그런 비상이 아니고 뭡니까? 무슨 비상이에요? 생명적 에너지 비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명은 기뻐할 때, 아름다울 때, 그렇죠? 의미 있을 때.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의미 있는 순간을 보내신다면 여러분 사랑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정말 한번 용서를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시든 안 댕기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기도입니다. 틀림없이 성공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주 고약한 놈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산골 옹달샘 하는 기죠, 뭐. 그렇게 비상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비상대책을 세우시고 그 비상대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노래도 비상하게 부르세요. 정말 진심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저희들이 이 세상의 도덕만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저희들 자신의 자존심과 위신을 위하여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은 저희들의 생명을 배반했습니다. 그것은 그 도덕심이 자존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임을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은 우리의 생명 에너지요, 그 에너지 중에 에너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으로 투병해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먹는 것이만이 중요한 건 줄 알고 투병해온 이 보통의 투병에서 비상한 에너지의 투병 생활로 이제 옮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에너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확고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양대로 충만한 에너지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답게, 의미있게, 기쁘게 사랑을 표현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